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대 사사들 중에서 삼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사를 통틀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모두 어기고 율법에서 금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시도했으며 기생을 찾아다니다가 이방인 여인에게 번번이 속아 넘어갑니다. 워낙 파란만장한 그의 삶이 인상적이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신자들은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나실린으로 세운 사람이며 인간을 초월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분과 능력에 비해 그의 성정은 너무나도 나약했고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집중했으며 유혹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보기에도 좋고 내 소견에 좋은 것들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길을 잃은 우리를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지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인입니다.
삼손은 젊었을 때 딤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 결혼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딱히 그의 자녀나 아내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삼손이 죽고 나서 장사를 치를 때도 그 형제와 아비의 집에서 장사를 치렀다는 걸로 봐서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사로 사역을 하다가 힘이 들거나 지칠 때면 삼손도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을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위로를 블레셋 여인들에게서 찾았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굴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말씀을 읽자마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사로 있다는 삼손의 너무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삼손은 유흥을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사 지역에 갔고 그곳에서 한 기생을 눈여겨보다가 결국 그 기생과 관계를 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둬야 하는데 블레셋 땅을 정복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기생을 만나러 갔던 것이었어요.
이 소식은 동네방네 퍼졌습니다.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망신살이 뻗쳤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경우가 바로 망신살이 뻗친 것이지요. 삼손이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았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면요. 삼손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먼저 그녀들을 보고 나서 들어왔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의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 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인물들 중 한 명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유다지파 다윗이 후손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이 아리따운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는 눈으로 들어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는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자 그곳에 발전된 문명과 아름다운 여인들을 동경해서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디나를 세겜 땅의 지도자인 세겜이 또 보고 강간을 한 것이죠.
여기서의 본다라는 것은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꼼꼼히 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손은 동일하게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죄를 짓습니다. 삼손은 특별히 입술로 죄를 짓는다거나 타인의 것을 탐내어 뺏거나 하는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삼손이 지은 죄는 대부분 눈으로 보고 짓는 안목의 정욕에서 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일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눈을 빼게 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눈이 빠져 맹인이 된 삼손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말죠.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비로소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삼손이 기생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삼손이 새벽이 되어 나오면 그를 죽이기로 꾀를 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 잠긴 성문을 바라보다가 아예 성의 문짝들을 두 문설주와 문 빗장까지 쏙 뽑아버린 뒤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버립니다.
밤새도록 성문 앞에서 진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물론 그 이전에도 삼손의 괴력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풍문으로 들었을 때는 아, 힘이 세다고 해도 설마 그렇게까지 셀까? 과장도 섞여 있었겠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니 너무너무 굉장한 거예요.
다들 너무 놀라서 성문을 뽑아버리는 삼손을 말리거나 붙잡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만 있었을 거예요.
삼손은 어깨에 짊어지고 간 성문의 문짝들을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내려옵니다. 굳이 헤브론 앞산까지 간 것은 자기를 블레셋 선에 묶어서 갖다 바친 유다 지파에게 그들의 비겁함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안타까운 것은 분명 가사 지역의 성문을 삼손이 뽑아가서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블레셋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무기력하고 소망도 사라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삼손은 여인으로 인한 소문으로 유명한 사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삼손이 사랑한다고 언급되어 있는 여인은 들릴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들릴라와의 사랑은 삼손을 파멸로 이끌어갔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1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건곡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운 1,100을 내게 주리라.
가사에서의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흐른 뒤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가 살고 있던 소렉 골짜기는 블레셋 지역으로 삼손의 고향인 소라와도 가까운 곳이었어요.
아마 들릴라도 블레셋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삼손처럼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끼고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지도자의 약점으로 적들에게 여겨지곤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이기에 삼손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적의 약점을 먼저 공략할 때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삼손을 철천지 원수로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첩자로 깨어내고자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삼손을 잡을 수 있게 해준다면 은 5,500개를 주겠소.
운이 5,500개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당시 운 한 개는 일반 노동자가 4일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러임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들이 원한 대로 해준다면 60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운을 한 번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들릴라는 삼손이 아무리 사랑해 주더라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로 환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더 돈을 받고 삼손을 배반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갑자기 생각나는 대사가 있는데요.
순애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냐?
장한몽이라는 소설에서 나왔던 대사잖아요. 남조선에서는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유행어였어요.
남자 주인공이 가난해서 여자 주인공이 돈 많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이야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줄거리를 알려드릴게요.
남자 주인공 이수일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아버지의 친구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집에는 아버지 친구의 딸인 심순애가 살고 있었고 이수일은 심순애와 사랑에 빠져 혼인을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순애는 김소사의 집에 놀러 갔다가 큰 갑부의 아들인 김중배를 만나게 되죠. 김중배는 심순애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 보석 반지와 값비싼 물질 공세로 심순애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김중배와 가난한 학생인 이수일은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순애의 마음은 점점 이수일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이수일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달빛 어린 대동강변 부병로에서 심순애를 향해 화를 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순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지요.
사랑의 배신당해 끄임없는 울분과 타락 가운데 지내던 이수일에게 어느 날 고리대금업자인 김정현의 비서가 되지 않겠나는 연락이 옵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 김정현의 비서가 된 이수일은 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현이 죽게 되고 이수일은 김정현의 많은 재산을 전부 받게 됩니다. 한편 김중배로 인해 고초를 겪던 심순애는 과오를 뉘우치고 이수일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이수일은 냉담하게 그녀를 내치며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요. 절망한 심순애는 속죄의 의미로 대등강에 투신자살을 시도합니다. 때마침 이수일이 친구인 백낙관에 의해 구출됩니다.
사랑했지만 헤어져야만 했던 두 사람이 안타까웠던 백낙관은 이수일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는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고립 대금업에만 몰두하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던 이수일은 결국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고 휴양을 떠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산책을 하던 중 어느 연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걸 보게 되고 그들을 구하게 되면서 심순애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지요.
서로 사랑했으나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수일과 심순애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연인이 되어 새 출발을 하기로 약속하며 소설이 끝납니다.
여기서 심순애는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열심히 노력이라도 했는데요. 들릴라는 삼손을 계속해서 배신하기로 결정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에 대해 처음으로 물어보는 장면이 사사기 1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총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건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겁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 실에 매백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 끈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과 약속한 대로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 삼손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들릴라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연인들 사이의 장난으로만 치부해서 농담으로 대답하죠.
그것도 모르고 들릴라는 삼손에게 들은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고 푸른 칡 일곱 줄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있어요. 삼손이 장난스럽게 대답한 것이라는 그거였어요.
토라진 들릴라는 삼손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사사기 1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백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리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접 두리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손은 두 번이나 그녀의 말을 장난으로 여기고 장난으로 대응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정작 큰일이 난 것은 들릴라였습니다. 벌써 세 번이나 허탕을 치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에는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만 했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이 눈에 보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점점 이야기의 내용은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과 자기의 사명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파멸하게 되죠.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선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결국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 말의 속뜻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줘. 그렇지 않으면 헤어질 거야. 라는 말이었죠.
삼손은 들릴라의 말에 너무도 고민이 생겨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알려주자니 규례를 밥 먹듯이 여기고 다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실인인데 그 마지막 선을 넘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떠날 것 같았기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격언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이다. 어쨌든 들릴라의 애원이 끝내는 삼손의 신앙 양심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면 큰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들릴라의 애원을 외면하지 못하고 실토하게 됩니다. 자신은 나실인이고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서 나오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사라진다고 말하죠.
그러나 삼손이 착각하고 있던 것이 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힘의 근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표시였지요. 남조선에서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만 17세 이상의 성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신분증입니다. 삼손에게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신분증이 바로 긴 머리카락이었던 거지요.
물론 우리가 이 신분증을 잃어버려도 남조선 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삼손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취해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신분증을 스스로 내어준 것입니다.
이제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합세하여 삼손의 힘을 빼앗는 작전을 개시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이 무릎에서 편안히 자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미리 숨겨놓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립니다.
이제 삼손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는 자신의 방종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 뒷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삶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삼손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가 외로움을 더는 대신에 경건한 이스라엘의 처녀와 결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들릴라에게 휘둘려 하나님을 배신하기보다는 들릴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삼손의 계적들을 보면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잘못된 것들, 자기 소견에 옳고 보기에 좋은 것들만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삼손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삼손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예언 자매님 서균 자매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좀 생각하는 바를 좀 얘기해 주겠어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 명확하게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서륜 자매님은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네, 두 분이 동일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우리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님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억이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 대표하여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신방 공동체가 마음 모아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민족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조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공동체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하늘의 열쇠를 사용하며 부르짖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서윤 자매님, 예연 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우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번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사람을 높이지 말고 종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저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곳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부르고 계시다는 점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호칭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군사다, 빛의 자녀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중에서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목사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빛의 자녀라는 의미가 이 말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뭐 축구 시합을 해도 그렇고 누구 편이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자선의 축구 영웅 손흥민 선수 때문에 축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이 중요하더라고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우리 편이면 반드시 이길 것 같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뜻이네요.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막 올려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도 이 사실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면 왠지 좀 불안하고 또 부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다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썩어져 버릴 그런 일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행한다라는 것은 참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게 참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군요. 그렇게 생각할 때 지나온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운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둔해서 어떤 경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넘어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이겨낼 힘을 주시고 두려운 상황이 멀려와도 담대히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날 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의 귀한 고백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 위기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온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더 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3절 4절 우리 서륜 예언자매님이 좀 읽어줄래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어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말씀 읽으면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새 사냥꾼이 올무를 쳐서 새를 잡는데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그런데 새 눈에는 이 올무가 보이지를 않아요. 안전한 곳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그물에 딱 걸리게 되면 꼼짝달싹을 못하고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순간 사탄이 생각나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 새 사냥꾼의 얼무 같은 것들을 우리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안전한 줄 알고 가지만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걸려서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무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큰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놀랐잖아요.
맞아요. 처음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큰 전염병이 번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 큰 두려움을 느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신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다 건너오게 하셨구나, 건지셨구나를 깨닫게 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맞아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는다. 날개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피하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버려진 존재인 것 같고 외로운 존재인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날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장 4절의 말씀 우리 서륜 자매님이 읽어줄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덕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했는데 눈앞에 황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건너가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거대한 독수리를 보내주셔서 업어서 인도하신 게 아니라 홍해를 갈라버리셨잖아요. 바다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홍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황해가 가로막혀 있으면 황해를 가르실 것이고 유리거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란 말씀이죠.
네, 이런 것들을 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예언 서륜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참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셔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라는 사명이 있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돈벌이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목자를 잃은 헤매는 양떼들처럼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네요. 외롭고 거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맞아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되어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네요.
말을 걸어주는 친구가 없는 외로운 사람에게 너 친구 없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아픈 자에게는 치유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생이 여러 가지 풀리지 않고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자들 때로는 상담자가 되시고 때로는 스승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일이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군요.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선한 일 누군가를 돕는 세상을 섬기는 일에 그저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렇게 섬기며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은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차가운 사회는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무도 행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시키는 일을 그리스도인 말고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신자들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함께 좀 나눠줄래요? 우리 예언자매부터.
저는 오늘 나눔 중에서 시편 91편 4절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히 위험을 막아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저를 가까이 품어주시는 관계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피난처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나를 지켜주시는 근거가 내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이 피난처는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아니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줄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린 자매님은요?
저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익숙함 속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리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뎌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귀한 고백에 감사합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한번 정리해보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방 공동체가 마음과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나아가 할 때에 우리 한민족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고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북조선과 남조선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모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선한 일을 하게 하셔서 누구를 돕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이 적다할지라도 기쁘게 나누고 섬기며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 시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의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자매 신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